요즘 참 우리 주변에 이제 예전같이 다르게 천재지변이 많아요. 너무 자주 천재지변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반응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빈도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지는 그런 걸 봅니다. 이 시대는 전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구원에 힘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인 것 같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개인의 어떤 힘이나 의지에 의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서로가 붙들어주는 그런 어떤 조력이 서로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모두가 힘겹고 어려울 때 붙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거론할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을 헤아립니다. 필로스, 사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델포스, 이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로인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사용하는 데가 많죠. 특히 미국에 보면 6대 도시라고 그러죠. 필라델피아, 워싱턴하고 뉴욕하고 중간에 있는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거점이 돼서 17세기에 만들어진 도시였고 거기서 미국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1790년도에서 한 10년간은 미국의 수도로 사용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필라델피아 이글스, 야구팀이죠. 또 필라델피아 관현악단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도시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다른 방향에도 쓰는 걸 우리가 덜어 보게 됩니다.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표현하는 이름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이자 모형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형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사랑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어찌 보면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신앙 성장의 덕목에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꽃 같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을 말이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앙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게 뭐냐? 같은 단어입니다. 필라델피아. 또 이것은 노력이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같은 피를 나눈 그런 존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역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도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들은 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 수준이 됐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은 아무리 뜨겁게 해도 불타서 재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들때 어디 교회를 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론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인들 교회들에게 더 부탁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체적으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죠. 또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형제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뭐라 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형제 사랑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름 붙여놓고 모이는 장소로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서 나오는 능력의 교회의 가치가 있다. 교회의 권능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버금가는 모습을 가진 교회라야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바로 1세기에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범되는 교회. 그래서 결국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도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사랑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역시 우리 교회가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서로가 완전히 파편처럼 나눠지고 교제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형제애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향하자고 하는 입장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세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 형제 사랑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7절에서 8절 상반절을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속에 시작 부분에 말이죠. 특히 이것은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연루되고 또 그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로 통해서 계속되고 지속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으로써 이 모범을 실천하셨습니다. 자, 형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결국 십자가에 자신을 주심으로써 이 형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이고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항상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신 장치라고 봅니다. 매 주님의 날마다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십자가를 져라. 이런 어떤 당부를 우리가 은연중에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역시 우리 삶 속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고요. 그노시스는 안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도 보면 제가 가끔 얘기를 하죠. 그냥 아 이제 캐치했다. 그래서 I see. 그 다음에 I know. 이게 다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하고 에피그노시스는 다릅니다. 어떤 알 수밖에 없는 바탕 위에 알게 됐다고 하는 그 바탕이 뭐겠어요 우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모든 사람, 여기는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들 다 포함하는 것이고 특히 교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을 한다면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우리 듣고 아 감사하다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도록 한 모범이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요? 삶에 실천하면서 알아라 이거예요. 이런 요청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도를 막연히 아는 데 대한 경계입니다. 그냥 종교생활로 막연히 아는 이것은 적어도 함께 살아보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는 영생을 가진 자의 삶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역시 요한복음 17장 3절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삶 속에 경험되고 체득되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그냥 들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런 영생을 가졌던 스데반을 우리가 보면요. 역시 죽음 앞에서도 다른 것을 봅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스데반 어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이거든요. 결국 진정으로 사랑하면서도 죽음을 당하는 애매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도의 희생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고 자신을 맞아줄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역시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의 눈 속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안타까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줄기차게 예언하신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메시아 이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끄르는 열쇠고 여기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증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7절 상반절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비유를 하시면서 10장 9절을 보니까 나는 바로 그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분 어떤 사람도 그것을 강제적으로 닫을 수 없는 그 문이 뭡니까? 구원의 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문입니다. 결국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다 이거지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씀은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앞에서 멈칫거리지만은 멈칫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열려있는 문이니까. 그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해뒀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두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마련하시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형제 사랑. 우리가 역시 함께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8절 하반절을 좀 다시 눈여겨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또는 우리의 믿음을 꼭 큰 능력을 가져야 지켜가는 건 아닙니다. 이 형제 사랑의 근거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교회의 이름에서 그 응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능력들이 힘을 합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놀라운 뭡니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의 사랑은 적고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쳐질 때 그것은 뭐예요? 시너지 효과, 요즘 말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서로 형제애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을 발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저도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 이 찬양을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참 어색하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참 좋은 찬양이에요. 후렴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참 좋아요. 어찌 보면 교회의 어떤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결국 지극히 작은 능력들이 모여서 큰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로 보지만은 또 이 힘과 다른 어떤 회중들,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사랑의 힘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다, 내가 힘이 모자라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누면 커지고 커져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시길 바라는 거죠. 작은 능력이 모여서 힘을 나타내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작은 힘을 모으는 결집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두고 거기다가 우리의 힘을, 사랑의 힘을 다 모으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를 흔드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는 힘이 됩니다. 왜? 미움과 전쟁의 힘보다도 사랑의 힘은 더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런 결속된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이 교회 속에 결속되어 있다. 내가 지체다. 이런 의식을 희미하게 가짐으로써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리고 다른 데서 오히려 그보다 어땠거나 인간적으로 볼 때 더 큰 사랑의 도전을 받는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버리는 요즘 사람들 어찌 보면 진리와 진리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형제애를 가진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도 나를 무시하고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는 거기에 가치가 없다. 있을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서로 같은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적은 힘이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그 가운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을 때 그것은 참으로 이 우주를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개개인의 구원이 중요하고 또 형제 자매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모으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역시 8절 하반절과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킨다든가 또는 굳게 잡으라는 그런 당부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형제의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계명적인 것도 되지만 바로 당부가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경로로든지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서 주시든지 들려서 주시든지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거룩하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들을 배반하지 않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죠.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의 인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래 참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갈 때 우리의 믿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하는 것처럼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시험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여기서 주신 약속은 뭡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10절 중반절을 보면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열린 문으로 확인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가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가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약속이거든.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은 영혼이 달린 문제고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가 여러분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면류관을 뺏으려고 합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인내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마귀는 우리에게서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들이 있지만은 그걸 빼앗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면류관, 영광스러움을 지켜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은 일, 좋은 일 한 거 있습니까? 그게 영광의 면류관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 어떤 거겠어요? 결국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면류관은 결국 빼앗기는 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 이 말씀은 그러므로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무장을 한 상태로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잃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근데 이 말씀만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 가고 형제 사랑을 더욱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죠.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앞뒤의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중간에 있다고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전하는 때도 그랬지만은 종교인인 것처럼 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못한 허울 좋은 이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결국 자신들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때 거짓된 것들은 드러나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걸 밝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켜가지 못하고 감당해 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함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들과 비슷하다면 결코 나을 것도 없고 주님께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고 말씀을 지켜간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제는 우리의 각자의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의 사랑의 능력들을 모아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 불신의 세상, 죄악의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또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믿음을 지켜주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형제 사랑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